복음으로 자신을 변화하다라는 제목으로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했던 제자들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감정을 호소하면서까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 것을 바울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 친히 바울에게 알려주십니다. 너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결박당할 것이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김을 당할 것이다. 사람들의 감정적인 호소와 성령의 음성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복음을 가진 그 사도라 바울의 발걸음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예루살렘으로 전진합니다. 21장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모두가 두려워해야만 하고 그 권세 앞에 굴복할 수 없는, 할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이라는 강력한 힘 앞에서 복음을 제대로 만난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세상의 어둠의 권세 앞에서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야고보를 만나게 됩니다. 야고보의 집에 들어갔더니 많은 장로들이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 정통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지금 유대인들 사이에서 들리는 말이 당신이 이방을 다니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먼저 모세를 배반하고 모세가 가르쳤던 그 율법을 무가치한 것으로 가르치고 또 자녀들에게 그토록 강조하며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관습이죠. 전통입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다녔다. 그리고 옛 전통과 유대의 모든 관습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며 다녔다는 그런 소문이 허다하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이렇게 염려 섞인 말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소문에 근거하여 바울의 신변이 위험한 상황임을 직감한 야고보가 바울에게 이렇게 할 것을 요청합니다. 서원한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결례, 그 정결 예식을 행함으로써 바울이 유대 전통을 여전히 존중하고 있고 유대의 관습과 문화를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네 명을 데리고 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유대 전통에 따라 정결 예식을 행할 때 지불해야 되는 그 모든 비용을 바울이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성전에 보고하죠. 이 보고한 행동은 유대의 관습을 내가 존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죽을 각오로 예루살렘에 들어온 바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음이 두려워져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취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척, 유대의 관습과 전통을 지키는 척 한 것이 아니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자신이 만난, 자신이 경험한,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의 관습과 문화를 존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유대의 관습에 따라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했지만 상황이 나빠집니다. 당시 에베소 근방에서 온 몇몇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사도 바울을 발견합니다. 그러고는 무리를 충동하죠.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사도 바울을 잡아칩니다. 그리고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와 우리 종교를, 유대교를 무시하고 이방인들을 이 거룩한 성전에서 데리고 와서 더럽히고 있다라고 말하며 거짓된 말로 소동을 일으킵니다. 도시 전체에 이 소동의 소리가 들립니다. 도성에 있던 유대인들이 모두 다 성전으로 모여서 사도 바울을 성전 바깥들로 끌어냅니다. 그 세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거칠었는지, 그 거친 군중들이 더 이상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전 관리인이 안뜰 문을 걸어 잠굽니다. 안뜰에서 피를 흘리게 되면 그 거룩한 성전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그들을 성전 바깥으로 질질 끌고 가는 것이죠. 거기서 죽이고자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한 원칙상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성전 관리자들이 책임하에 신문하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사람들이 극도로 흥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을 질질 끌고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미워서 몇 대 지어박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21장 31절을 보시면 때려서 죽이고자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복음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온 지금 사도 바울이 죽음 직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수비를 책임지고 있던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들려오는 요란한 소리에 관리 차원에서 모든 군인들을 동원해서 성전 바깥들로 신속히 향합니다. 이에 죽일 요량으로 바울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로마 군대를 보고 바울 치기를 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천부장은 그 자리에서 바울을 체포하여 쇠사슬로 결박합니다. 그리고 진상조사에 들어가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가 누구이며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너희들이 이렇게 반응하는가? 여기저기서 외쳐대는 이런저런 소리, 그 광기 어린 소리에 도저히 진상을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따로 이제 영내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순간 바울이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묻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헬라어를 쓰는 바울을 보고 천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8절입니다. 얼마 전에 당신이 그 폭동을 일으켰던, 소동을 일으켰던, 그리고 그 광야에서 애굽에서 4천 명의 그 사람들과 함께 로마로 왔다가 잠적해버린 그 애굽 사람 아니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 유대 전쟁사나 유대 고대사의 기록을 보면 거짓 선지자 한 명이 애굽으로부터 등장해서 수천 명의 군대를 모아 로마로 향해서 로마를 격파하고 로마 군대를 장악하려고 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획이 실패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당시 이러한 유대 역사서의 기록의 스토리를 비춰볼 때 청부장은 지금 바울을 애굽 출신의 반란자로 착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제부터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변호합니까? 우리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말씀 시작. 유대인이다.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길리기아 다소는 헬라의 문화의 중심지였고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꽤나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애굽 출신의 반란자가 아니다라고 천부장에게 정확하게 변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천부장의 의심이 이제 조금 누그러지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있는 백성들에게 지금 나를 죽이려고 광기어려 있는 이 백성들에게 내가 한마디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죠. 이러한 바울의 요청에 천부장은 허락합니다. 계단 높은 곳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외쳐대는 마치 예수님이 그 빌라도 법정 앞에서 막 모함을 당하며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그 전과 비슷한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고자 자신을 없애버리고자 복음을 들고 있는 자신을 사망으로 삼켜버리고자 외쳐대는 그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손을 듭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유대어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22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히브리어를 써서 이야기를 하자 유대인들이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조용한 가운데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자신을 세 가지로 변호합니다. 먼저 출신입니다. 출신으로 자신을 변호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 너희들과 동등한 인물임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출생을 내가 가졌다라고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신이 가진 학벌과 스펙으로 자신을 변호합니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힐렐의 손자 가말리엘은 당시 유대 최고학파 중 하나로서 힐렐학파를 대표하는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라인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인정받고 존중받고 권위 있는 그런 인정을 받는 자리였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잘 지켜냈고 또 경건에 철저히 훈련되었던 사람들이 이 가말리엘 문화생들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조금 더 뒤로 넘어가셔서 사도행전 23장 6절을 보시면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의 아들이란 말은 아버지가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을 선배로 두고 바리새인의 엄격하고 철저한 모든 훈련의 과정을 마친 나는 바리새인의 후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의 열심을 자랑하며 그렇게 자신을 변호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보다 더 많은 열심과 노력으로 잘못된 열심이었지만 나사렛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복음을 가진 모든 사람을 내가 끌어다가 결박해서 자발 죽일 만큼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여기저기 오가며 다메섹까지 오가며 왔다 갔다 하며 그렇게 열심을 가졌던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가졌던 자라고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열심의 증인들이 장로들과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1절부터 5절까지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출생과 학벌과 스펙 그리고 열심.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이 혈통이나 조건이나 율법으로 주어지는 것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조건들로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박해했던 그 사건과 그 아픔을 의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비참하고 후회스럽고 다시는 언급하고 싶지 않고 자랑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알고 난 후에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출생과 스펙과 학벌과 열심의 무가치함을 알았던 또 그런 것들을 수치스럽고 숨기고 싶었던 그런 과거일로 여겼던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자신을 그렇게 세 가지로 변화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었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간증하자 그러한 것들을 자기를 변호하자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자신들의 스펙과 열심과 조건들이 이 출생의 상황들이 관심거리가 되고요. 대단히 여김이 되고요. 부러움의 시선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가만히 사도 바울을 주목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가치 앞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고백하지 않습니까? 배설물로 여겼던 이 배설물과 동일한 것으로 여겼던 것들을 지금 그들 앞에 말하고 있는데 복음을 모르는 그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배설물 앞에서 입을 떡하니 벌리고 방금 잡아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과 학벌과 스펙과 세상의 논리를 자랑할 만한 가치들을 이야기하니까 배설물 앞에서 입을 떡 벌리고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 이제 사도 바울은 6절부터 21절까지 자신이 만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복음의 현장을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복음으로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지 굉장히 상세하고 섬세하게 이야기하기 시작됩니다. 합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6절부터 사도 바울의 표정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자신의 일들로 일생의 이야기들로 자신을 변호한 그 상황에 5절까지의 상황이었지만 6절부터는 진짜 복음을 만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인생을 변화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신나고 또 강력한 눈빛과 몸짓으로 아마 복음 앞에 정말 간절함으로 감격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렀다. 그리고 예수의 음성이 들렸다. 부활하신 죽은 지만 알았던 그 예수의 음성이 들렸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기적을 경험했다. 적극적으로 정말 리얼하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현장을 소개하고 그 만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기쁨으로 간증했습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지금 죽음이 코앞에 있는 현장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현장에서 생명의 복음으로 자신을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죽도록 맞았습니다. 피를 지질 흘렸겠죠? 여기저기 멍이 들었겠죠? 엄청난 고통과 통증에 아팠을 겁니다. 그러한 물리적인 아픔도 뛰어넘은 채 복음을 가진 기쁨과 감격에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노려보고 있는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로 자신을 변화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생명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하고 소개하는 이러한 삶이 복음을 만났다, 복음을 가졌다, 복음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동일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인생의 스토리 외에는 자랑할 것 없고 복음 말고는 변화할 것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면요, 세상이 호응해주지 않습니다. 복음을 알지도 누리지도 경험하지도 복음이 뭔지도 전혀 모르는 세상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우리 21절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아멘. 복음을 가진 사도 바울을, 복음을 가진 우리를 세상은 절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괜히 우리를 향해 버럭버럭 화를 내고요, 미친 듯이 우리를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어떤 소리를 지릅니까? 너희를 없애버릴 것이다. 그리고 복음 안에 있는 너희를 죽여버릴 것이다.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이 바로 이러한 장면입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삶의 현장 곳곳에서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살고 복음으로 우리를 변화하게 되면요, 세상은 우리를 없애버리라 할 것이고 삼켜버리라 할 것이고 살려두지 않으려고 우리를 향해 달려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하고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예수를 만난 복음의 사건들로 우리를 변호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가치하게 여겼던 그 세 가지로 우리를 변호해서는 안 됩니다. 출생과 학벌과 스펙과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변호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그 구원의 감격,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구원의 기쁨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변호하는 것만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을 사는 삶, 생명을 가지 사는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자신을 변호했던 그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써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죽음으로 우리를 눌려버리려고 하고 우리를 없애버리려 하고 우리를 향해 괜히 소리 지르고 괜히 화를 내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의 흐름과 그러한 논리 속에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 일상에서 사도 바울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복음을 만난 자로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간증으로 드러내고 삶의 현장 가운데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과감하고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인생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 힘겹고 어렵겠지만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생명의 가치를 가진 자로서 오늘 하루도 넉넉히 하나님의 이 복음의 삶을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들려진 말씀 붙잡고 또 우리 일상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또 끊임없이 간구하지만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후회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 외에는 다른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주시는 것에게만 주시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주님을 만나는 이 귀한 기도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싸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환경이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더라도 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우리의 일상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간구하시고 또 들고 오신 기도의 제목 붙잡고 가족 구원을 향해서 또 건강을 향해서 또 물질의 문제와 또 수많은 또 인간관계의 문제 속에 직장과 취업과 또 결혼과 또 하나님께 올려질 모든 기도의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조문을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에 자랑할 것이 없고 복음에 변호할 것이 없는 인생이